신들이 자기네 목숨을 내주면 아주 기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사게 할 것이다. 적들의 위험에서 또 자연의 이 재해에서 아무런 그 위험이 없이 태평하게 지켜줄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결국 그렇다고 또 자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대기도 하지 못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까? 우리 목숨을 함부로 버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 목숨도 사실은 우리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결국 내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받으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죄 많은 나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나 대신 어린 양이 완전히 타 죽습니다. 나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십니다. 그 죽으심은 영원한 형벌이고 영원한 죽으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가 번제를 드렸냐면 내가 드린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말은 완전히 다 드린다는 말입니다. 목숨을 버려야 하면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쉽게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전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진정 우리 왕 예수님께 엎드린다는 말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을 한 번 더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사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인성,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셨는데 그것을 서열이문답 대답에서는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고 말합니다. 인성이라는 말은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의 그 합친 것입니다. 사람을 말할 때 이렇게 영혼과 몸으로 나눠서 말을 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영혼과 몸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나누어서 그렇게 말을 할 뿐이지 진짜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또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돌아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하나님에게는 또 다른 영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 거룩하신 영, 즉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할 때, 즉 몸을 입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입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지각 있다는, 이 지각이란 말은 깨닫는 능력, 그런 그 영혼의 기능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자꾸 영혼과 몸으로 억지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화학식에서 물을 표시할 때 H2O라고 쓰지만 수소하고 산소를 그냥 가져다가 합쳐 넣으면 물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이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합쳐 넣으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죽으면 나의 인격을 닮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그때는 우리 몸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 다시는 썩지 않을 몸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시기이니까 나누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없는 그 시기는 몸이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그때 우리가 잘 알 수도 없고 정말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평강과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그때의 존재를 우리가 사람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무리 몸이 부실하고 약하고 아프고 그런 몸일지라도 그 몸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좋다고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무리 부실한 몸이라고 해도 그 몸을 쓰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바로 그런 때 사람일 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소율의 문답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참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했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과 영혼을 취하심으로 몸의 본성, 즉 몸의 본성과 영혼의 본성, 이 인성을 기꺼이 능동적인 순종으로 기꺼이 또 완전히 정말 인간이 된다는 것에는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이 취하셨다는 그런 뜻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하나님의 인격이신 예수님이 그 전에는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인성을 온전히 취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혼과 육의 유기적인 법칙과 활동이 포함되어 있는 여기에 매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연약한 몸은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니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받을 저주를 받는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헤롯에게 죽으시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또 영혼의 기능에 따라서 몹시 슬퍼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슬퍼하고 어떤 때는 배 위에서는 몹시 피곤해도 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엄청 기뻐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의 기록처럼 지혜가 계속 자랐습니다. 이것은 다 영혼의 기능이 있었다는 그것을 계시하는 말입니다. 영혼의 활동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런 주장처럼 사람의 영혼이 아니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하나님의 영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성숙하고 자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이라면 자랄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몸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그런 법칙 아래에서 마침 잘하는 과정을 다 밟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렇게 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인성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은 이렇게 완전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라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그것은 바로 완전한 의, 즉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속성, 완전하심의 그 의를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의 심판자 되시는 아버지께서 완전한 의로 충만한 예수님을 심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배도한 아담은 영원한 심판에 떨어졌습니다. 그 떨어진 위치에서 그 아담의 피와 살을 받고 나온 그 후손들도 함께 영원한 죄책을 짊어지고 태어납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 위에 펜딩으로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영원의 그 세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대신 그 영원한 형벌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 영원한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레벨의 차원에서 받으신 형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신인으로서의 예수님의 인격이 받으신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란 그 말이 가르치듯이 이 영원한 심판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만이 온전히 감당하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소유하셨다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서 수도 없이 많은 신성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일,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여러분, 복음서를 쭉 읽어보시면 수없이 많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보고 듣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 신성의 절정을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신성을 소유하셨지만 아담의 자리에서 아담이 잃었던 의를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는 아담과 같은 몸을 입고 사람으로서 율법의 경주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태어나시고 죽으시는 시점까지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획득하신 것입니다. 신적인 그런 능력을 써서 쉽게 획득하신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입으신 채로 영원한 아드님의 인격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완전한 의를 이루셨고 신성을 소유한 영원한 생명으로 심판주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다 받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는 것과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 예수님께는 금방도 말씀드렸듯이 영원하고 완전한 의가 벌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리에서 경주를 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얻으신 이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입혀주시려고 획득하신 것입니다. 새 인류로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경주를 하신 예수님은 그래서 원래부터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몸으로는 다른 죄인들을 대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없다는 말을 이 인성의 각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평생 산다고 할 때 평생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다가 죽기 전에 딱 한 번 죄를 지으면 항상 잘해도 죄가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래서 어떤 존재가 죄가 없다고 확실하게 말할 때는 그 존재가 삶을 끝마친 다음 죽은 다음에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서열응답 14문답에서 우리가 배웠는데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은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죠.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의 인성을 고백하면서 마지막에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 부활하신 사실을 보혜사 성령님의 조명 아래에서 확실히 확신하니까 그렇게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셔야 우리를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될 것이고 우리의 죄값으로 받아야 할 그 신성으로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받으실 것이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이신 아드님이셔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은 출생할 때부터 죄가 없으셔야지 평생 동안 죄가 없을 수 있고 또 자기 죄로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대표하여 죽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로마 가톨릭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마리아는 죄가 없다. 죄 없는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예수님도 죄가 없다. 이런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영원한 동성녀라고까지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레위기 12장을 보면 이런 율법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열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또 계속해서 읽으면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마리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누가복음 2장 21절 22절에 나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전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마리아는 율법의 빛 가운데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레위기의 그 율법대로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아기를 해산한 것이 무슨 죄가 되고 부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가르쳐주듯이 죄로 오염되었기 때문에 아기를 해산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의 참 진정한 복이지만 죄로 오염된 다음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없이는 거룩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마리아가 처한 죄악 중에서도 예수님이 입으실 몸은 인생은 성령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리아의 자궁에 참으로 모든 인생이 임신되고 태어나는 그 과정으로 똑같이 잉태되셨습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자식을 낳으면 당연히 죄 중에 잉태한 자녀이겠으나 성경 속에서 천사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남녀의 관계가 없이 임신이 되었을까? 물론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런 질문을 풀어보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전도서 11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뵌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대신 우리가 참으로 눈을 똑바로 뜨고 봐야 할 부분은 예수님의 인격과 인성과 신성을 다 종합해서 볼 때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분, 신인이신 예수님의 성품은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가 라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심판을 다 받으시고 죽으신 다음 아리마레 사람 요셉의 그 무덤에 눕혀진 것을 다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순종을 하셨지만 그 결과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면 실제로 몸을 입으신다면 수동적이 되었습니다. 온유하다는 이 성품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항상 이런 방향을 따라 적극적인 이 적극적이라는 면이 있는 동시에 또한 수동적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마치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과 같이요. 예수님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눕혀진 다음에 스스로 일어날 수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서나 살아서나 사람의 몸을 입고서나 안 입고서나 상관없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 있었지만 우리를 생각하여 예수님의 성품대로 그 온유하신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스스로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고 수동사를 써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할 때 이 일으키사가 수동사입니다.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 다 같은 말입니다. 이 가르침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전부를 맡기는 것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단어로 하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성품의 발휘가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태어나신 과정, 즉 삶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길, 죽음, 삶과 죽음에서 보았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기 시작하면서 삶이 시작할 때 온유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으신 다음 무덤에 누워 계셨을 때도 온유하셨다는 것, 우리도 본받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일으켜주셔서 부활의 몸을 주셔야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일어날 수 있지만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성품의 발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언제 가장 선명하게 발휘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죽음 앞에서 그런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 새 생명의 성품이 발휘가 됩니다. 내 스스로 힘을 내서 살아간다. 이런 태도는 온유한 태도가 아닙니다. 겸손한 태도가 아닙니다. 내 밥은 내가 힘을 내서 벌어야지 내가 먹고 산다. 이런 태도는 온유와 겸손이 아닙니다. 물론 밥은 안 먹으면 죽지만 그렇다고 반대로 밥을 먹는다고 무조건 산다는 법도 없습니다. 밥은 먹어도 죽게 되고 안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다면 밥은 왜서 먹는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볼 것인데 그렇다면 밥은 왜 먹는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서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기억하기 아주 좋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이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는데 내가 살려면 밥을 먹어야 한다. 이 사상의 유혹에 우리는 자꾸 빠집니다. 이것이 최고로 높은 법칙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자꾸 잊어먹습니다.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창조되어서 이러이러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힘을 얻어 살도록 그 신진대사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분이 사람에게 양식을 주어서 먹게 하신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열왕기 17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열왕기 17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종 엘리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먹여야 마땅할 터인데 이때 이스라엘은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먹이는 일에 쓰임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쓰시지 않고 사람을 먹이는 일에 까마귀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길에 돌아다니는 들까가지가 물어다 준 고기를 먹는 처지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정말 배고파서 죽기 일보 직전이면 먹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준 고기와 떡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아주 슬픈 일이지 결코 와 까마귀가 어떻게 저렇게 할까 하고 신기해하며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런 앙련한 상황에서도 엘리야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기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산다는 좋은 예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먹어야 하고 먹은 것으로 힘을 얻으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고 영광을 드러내는데 힘을 써야 마땅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들을 해나가실 때 온유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왕 예수님 앞에 온유해야 합니다.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이 온유한 성품이 발휘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온유한 성품이 나오지를 않는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기에 그런가? 내가 떡을 위해서 빠득빠득거리는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나의 영혼의 기능을 지금 낭비 없이 다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지금 쓰려고 애를 쓰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오셨지만 그렇다고 오시자마자 다 완성하시고 죽으신 게 아닙니다. 또 빠득빠득 뭘 드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평생을 아버지께 받은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하여 열심을 다해서 사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체현하면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전부를 맡겨서 마리아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셨고 또 하나님께 자기 전체 영혼을 부탁하고 무덤으로 들어가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린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지금 사람의 몸을 입으신 채로 앉아계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 전체를 배우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왕이신데 나중에 우리를 다스릴 왕이 아니라 현재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는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그냥 그곳에 지금 가만히 앉아 계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일곱 촛대 사이로 왔다 갔다 다니신다고 그러셨습니다. 지금도 쉬지 않고 교회를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십니다. 물론 그 부활의 몸을 입고 그것에 앉아 계시면서 동시에 그 부활의 몸이 이 땅에 오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동시에 두 곳에서는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성을 입으시기 전부터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분은 지금 부활의 몸을 입으셔서 동시에 두 곳에는 계시지 못하지만 신성을 발휘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도 능히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또 특별히 이 땅의 교회를 능히 다스리시고 능히 이 땅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 바로 거기에 계시는 것이지 우리와 멀리 계시니까 뭘 못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바로 그 통치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기에도 또 모든 것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아직도 이 땅에 계속 있으라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 자신의 생명의 그 연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핍박하는 그 바울에게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괴롭히면 예수님은 내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한 본체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를 자기 몸처럼 쓰셔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또 입이 되고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가고 싶은 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 가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시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이 땅에 있는 손을 써서 그 이웃 형제자매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 내가 예수님의 손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은 발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몸에 붙은 입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고, 따라서 이런 신자들은 벌써부터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이런 신자들은 벌써부터 영원한 은혜의 왕국,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22 문답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또 신성과 인격에 대해 공부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 속에서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예수님처럼 우리의 전부를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우리 전부를 주께 맡기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시는 예수님을 또 굳게 믿고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감사합니다.